안녕하십니까.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공부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아침에 이렇게 일찍 하나님 말씀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초들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아침에 제가 나오다가 좀 사고가 간단한 사고가 좀 있어갖고 자전거하고 약간 부딪혔는데 심한 건 아니고요. 생각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좀 늦게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기초성형부 2과 지난번에 저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12가지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 같이 이제 1번, 2번, 3번을 같이 살펴보았죠. 그래서 12가지 중요한 변화가 첫 번째로 죄를 용서받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죄 가운데서 죽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또 변화, 이제 네 번째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늘에 책이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바로 생명책이죠. 그래서 이 생명책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많이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몇 구절만 보면은 누가복음 이제 10장 20절 말씀 보면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이 말씀은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막그 마귀들을 쫓는 그런 권능들 그런 것들을 막 실제로 행하고 나서 굉장히 막 기뻐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막 사람이 할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권능들을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나서 막 너무 기뻐했죠. 막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들이 막 일어나니까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막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놀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물론 이제 그것도 뭐 사람들은 참 대단한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 그거보다 더 기뻐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라는 거. 이것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한 구절 몇 구절 더 보면요. 이 하늘에 이러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 빌립보서 4장 1절과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1절과 3절.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 그리고 3절에도 보니까 또한 참된 멍에의 동료인 내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바로 생명책. 물론 생명책에 대해서는 많은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생명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이 생명책, 이거는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시는 것이죠. 한 구절 더 보면,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에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이름을 생명체에 기록하시고 도장 딱 찍으신 거죠. 딱 닫아놓으신 거예요. 절대로 아무도 손 못 대게. 예,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참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 보고 얘기하면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아느냐, 죽어봐야 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하게 되기도 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고 또 이 구원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해서 자꾸 이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다, 확실하다 이것을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봉인, 그러니까 완전히 아무도 손 못 대게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하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구원받는 즉시 하늘에 기록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이 다섯 번째 보면은, 물론 여기 열두 가지 이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들 일단 보면은, 다섯 번째, 영생을 얻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구원의 핵심 중에 하나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갈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원한 생명이죠.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온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 있는 많은 과학들도 결국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 예, 영원히 사는 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왜 예수님 믿어요? 예,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런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나중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즉시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우리가 쉽게 영원한 생명 얻는다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즉시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있어요. 참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속성이란 거.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예, 하나님 영원하세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물론 그 뒤에 구절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셨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한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은 간단하게 그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기 보니까 뭐랍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실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많은 구절들이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나오고 있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하는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성경은 이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참 이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서 또 영원한 이 이제 생명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말할 때 이 사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이라는 거, 이 소멸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값진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은 죽죠. 근데 믿는 사람만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 부활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누구나 다. 그리고 다 부활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부활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부활에 두 가지 부활이 있다고 말합니다. 생명을 위한 부활이 있고 정죄를 위한 부활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이 우리가 죽고 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고 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면.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부활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의 부활, 다시 또 우리가 정죄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정죄가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이 참 두려운 말씀인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영원이라는 단어를 볼 때 구원받는 자들은요 영원토록 생명 가운데 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구원받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영원하다는 거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되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 있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한번 심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요. 계시록 20장 1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예. 여기에 보니까 이 지옥은 어떤 것이냐. 이 불호수, 나중에 우리가 지옥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불호수로 제 두 번째 사망의 불호수에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고통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관점은 같지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영원이라는 관점은 같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명이 영원하든, 정죄가 영원하든, 예. 그러나 생명이냐 아니면 사망이냐라는 것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과 사망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산다라는 거, 예, 이것은 얼마나 참 영원히 정죄받는 것과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한번 좀 또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영원히 산다. 예, 영원히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그 생명,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그런 것이죠. 영원토록 지옥에 사는 것도 사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하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하고 지옥에서 사는 영원한 생명하고 뭐가 다른 거냐?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는 거니까. 예, 근데 여기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영원한 생명에서 그 생명은,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그런 생명의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제 이 생명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교통하는, 주님과 관계가 회복된, 예, 그러한 생명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예, 그러한 삶으로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 박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죠. 아들의 형상을 회복한 생명인 것이에요. 그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들의 형상이 회복이 안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았다 생명이라는 하나 여기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예.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가 영이 죽었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교제하고 싶고 교통하길 원하셨지만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예.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을 우리의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죠. 예, 그럴 때 하나님과 이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이 된 거죠. 생명의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이 회복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무슨 생명을 얻었느냐, 예,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영이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러한 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회복된 것, 형상으로서 회복된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개념을 볼 때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분리. 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있는 것. 살아있으나 죽은 것인 적.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있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것입니다. 예. 사망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선한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상태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담의 우리가 후손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우리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선한 행위나 어떠한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인간들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죽어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아무리 무슨 행위를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 이 사람이 선하다. 의로운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래서 의롭다라고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은 과연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교제할 수 없는, 분리된 이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교제의 관계가 회복된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이유가 이것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태의 문제입니다. 상태가 변화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다, 영원한 생명,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 상속에 대해서 상속을 받습니다라는 것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실 모든 상속을 함께 받도록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에베소서 1장 11절, 뭐 상속에 대해서 많은 구절들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1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여러분, 이 상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상속,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들의 위치를 회복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상속이라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이 상속은 무엇입니까? 이 상속이라는 것은, 상속이라는 단어는, 우리 상속이라는 단어는요, 아버지로부터 자녀가 물려받는 유산, 이것이 상속인 것이죠. 예. 아버지로부터 보통 이제 우리가 상속이란 말을 쓸 때 일반적인 의미가 아버지로부터 그 자녀가 물려받는 그 유산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모든 것이라는 것이에요. 즉, 이거 우리가 상속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부모가 한 1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그거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예. 네, 내 거예요. 누구 주겠어요, 아버님이? 예. 네, 아버님 돌아가시면 내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우리 하나님이 돌아가시진 않지만, 네, 우리 쉽게 상속이라는 건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것이에요. 아버지가 예를 들면은 한 50억대 부자예요. 그럼 자녀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 나가서 뭐 일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노력 열심히 일해야 되겠지만 아버지께 다 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게 다 내 건 거예요. 여러분, 상속의 의미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속이라는 의미를 또 살펴보자는 거죠. 여러분, 상속, 아버지로부터 자녀가 상속받을 때 뭘 해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까? 매일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상속 줄 거죠? 아버지 상속 주세요? 이렇게도 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일 아침 확인할 필요 없어요. 예, 매일 아침 아버지 일어날 때마다 옆에 가서 아버님 도장 찍으세요.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아들이면 상속 받는 거예요. 이게 상속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상속받았다.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상속받았다. 영원한 상속을 유업으로 받았다. 이것은 이와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을 받게 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상속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이죠.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 주셨으니. 예.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받은 상속에, 받을 상속에 참여하는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러한 축복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이 상속이 어떠한 것인지 베드로가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 이 상속이라는 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 상속은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상속은 썩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썩지 않는다. 예. 또 상속은 더럽혀지지도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상속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 상속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하늘에 있기 때문에요, 절대로 누군가 훔쳐갈 수도 없는 겁니다. 누가 뺏어갈 수도 없는 것이에요. 상속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속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